싶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또 연약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 누려 살아가고자 합니다. 나의 삶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 나와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 늘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예배 개혁하고 주께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또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앞에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은혜들 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실 주의 말씀 허나 당신의 은혜 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보지요. 사도행전 4장 1절로 우리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합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까지 가두었으나 4절 같이 읽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주께 나선 이에게 주의 은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한 자를 치유한 베드로와 요한 성령이 일하신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그들 주변에 몰려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들을 경계시켰으며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또 복음 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3장 중반 이후부터 설교한 내용은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과 영생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오늘 이 4장은 그러한 설교가 진행되는 와중에 다른 쪽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여러분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앞선 3장의 상황과 동일한 때에 일어났던 겁니다. 여기 말할 때에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아 해석을 하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는 중에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에게 몰려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이제 솔로몬의 행각으로 갔고 거기에서 예수에 대해 또 부활의 주님에 대하여서 전할 때에 이들이 그 자리 가운데에 온 것입니다. 누가 왔습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또 사두개인들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인데요. 예수가 전해지는 이 와중에 즉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 2절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싫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을 2절 말씀을 우리가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두 번째 부분부터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 중반 이후에 보시면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우선 간단한 이유부터 살펴보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에 대하여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도의 직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지만 예수 영접하지 않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당시의 유대의 권력층에는 매우 불편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합법적인 권위와 지위도 가지지 않은 저들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내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감히 저들이 나와 똑같은 위치에서 아니 나보다 더 나은 것으로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 궁극적으로 4절 말씀으로 보면 남자 성도만 5천명 그렇게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 더했겠지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여성들도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은 부러웠던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지요. 감히 나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도 싫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다면 뭐 그냥 지나갔을 것인데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얻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절을요 잘 이해해야 할 것은 이미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잘 기억해 보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싫어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주변으로 많은 이들이 모이고 예수님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싫었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것이 싫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2절에서 우리가 중히 보아야 할 것은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넣은 이유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전하는, 그들이 믿고 있는 것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에 대해 가르치는 게 싫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 1절 보시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 그 다음에 헬라어 문자적으로 보면 여기 성전 맡은 자, 성전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The Captain of Temple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수비대의 대장을 말하는데요.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따르면 이 성전 수비대의 대장은 사두개인들 중에 뽑혀 그렇게 운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들 중에서도 또 사두개파 사람들도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았고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인데 이들은 현세주의적인 생각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이들은 현재의 삶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권력층에 있어서 로마와도 연결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들. 고로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삶으로 만족할 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의 삶을 만족해서 살아가는 것과 내 스스로 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얻었다 하여 그렇게 만족하여 살아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지난주 주일 설교와 연결해서 보면 탐심으로 채운 것들, 썩어 없어질 것이다, 일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으로 채워진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의 삶에 이러한 바탕들이 결국 부활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까지 잘못 이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떠한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들은 직접 보았던 때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들음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역사를 직접 보았을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26절 맨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능력이 펼쳐지고 그가 말씀으로 확인하여 주셔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들이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보았음에도,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구원과 영원한 생명, 그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음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은 우리 가운데에 반드시 쥐고 살아가야 할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것이 끝이면 평생을 우리가 그렇게 지켜온 그러한 구원의 확신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의 삶의 노력이 얼마나 이렇게 불쌍한 것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분명히 의롭다 칭함받아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입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반드시 믿고 또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들이요. 3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선 3장에서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한 자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성전 미문앗 암진뱅이의 치유 사건,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신앙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익히 들어보았었을 법한 많은 이들이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가 치유된 이야기의 정점은 3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들이, 특별히 믿는 자에게 어떠한 일들이 불어닥치는지가 우리에게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여기 잡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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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성전 올라가다 그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한 자 회복시켜줌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이야기의 흐름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의미하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겐 시험이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맡은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분명히 어려움을 주는 삶의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많은 이들이 돌이키는 것이 있고 특별히 예수에 대하여 직접 만났을 법한 그 경험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서 돌아오는 이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이들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죠.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숫자는 뒤로 물러놓읍시다. 5천명이 믿었던 만명이 믿었던 몇 명이 믿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밤이 되었으니 그 다음 날까지 붙잡혀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설교를 통하여 믿은 자가 너무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 믿음으로 온전히 잘 감당하면 나는 때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과 내 신앙에 대해 온전함을 내가 확인하려면 이러한 과정이 그 확인법 중 하나입니다. 나를 통하여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인생들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와 복음에 대해 궁금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제1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오늘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당신은 오늘 왜 왔습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듯 보이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와 성령은 온전히 작동하고 계시는군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로 나의 나됨과 우리의 행함을 자랑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수 믿은 자로 성령이 충만한 자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그 삶에 빛된 부분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나타나는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일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힌 것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뜬히 넘어갑니다. 그것 또한 우리 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세상과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삶 아니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은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간혹 설교 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은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평탄한 길, 꽃길 아닙니다. 흙길이 되어질 수도 있고 진흙길이 되어질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길이 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면 내가 꽃길처럼 평탄한 길처럼 걸어갈 수 있는 게 주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반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세상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의 삶에 애씀과 최선을 알아주실런질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애들 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핑계대고 변명되어지고 투정부리지 아니하고 나에게 오늘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한 자 구해주었던 베드로와 요한 그 이야기의 과정들 지나 오늘 결국 이들이 공회로 붙잡혀 들어갔다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지도 않았을 터인데 결국 이들의 삶이 여기까지 내몰렸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주의 말씀 증거한 것밖에 없으며 예수 부활의 증거라고 성령 충만한 일이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예수님 때부터 오랫도록 그렇게 미움 주었던 사두개인들에게 의하여 잡혀갑니다. 낙심치 않아도 될 것은 이들은 붙잡혀갔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 확장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에 사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 때론 믿음과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더 좋은 방법과 더 나은 길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믿음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매 순간 어려움과 고민 속에 부딪힙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꿈꾸는 우리네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의 어떠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담대함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오늘 하루에 그 은혜의 분량의 확신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예배에 나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선 이들 주님 그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은혜 채워 주시옵소서. 이리 저리로 휘둘릴 우리네 삶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고추 아버지함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주님만 향하여 자라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